오늘은 영혼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병원 영안실에 세 사람의 시신이 동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병원 관계자가 하도 신기하니까 그 보호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길래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죽었느냐고. 첫 번째 사람, 갑자기 10억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두 번째 사람, 아들이 별로 공부를 잘 못했는데 수능 시험에 만점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죽었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대요. 근데 왜 활짝 웃느냐? 사진 찍는 줄 알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잘 죽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입니다. 기억하세요.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산다고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많이 가지면 상식적으로 그렇죠. 저 사람 잘 산다. 인격이나 그 사람의 뭐 성품, 배경 하나도 따지지 않고 잘 산다 하면 뭡니까? 돈 많다는 뜻입니다. 그게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잘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죽을 때의 후회함이 없는, 잘 죽을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진짜 잘 살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50에 개인 재산이 25조, 놀라지도 않네요. 25조 5천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 주인공이 누구냐? 중국의 신흥 재벌 마윈이라고 하는 인터넷 상거래 시장 만든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인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솔직한 자기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라는 것, 그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그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가진 만큼 고통이나 압박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통과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남은 생에는 열심히 나누고 기부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면은 행복할 것 같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부족하면 덜 행복하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됩니다. 행복은 오히려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행복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는 영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마음, 영혼을 소홀히 한 채로 소유만 계속 더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옛날과 비교해보면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경제적인 의미에서, 물질적인 의미에서 풍요로워졌지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고, 불행하다고 덜 가졌다고 아우성치고 불평불만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 행복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많아진 소유로 인해서 정작 생명의 근본이 되는 영혼을 방치하는 만큼 더 큰 공허감과 상실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커져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내면 세계고 마음이고 영혼이고 필요 없어, 출세해, 돈 벌어, 그러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이끄는 게 아닙니다. 망치는 것.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신앙적 가치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어느 정도냐, 수만 명. 예수님이 마치 오늘날 뭐 영화배우나 예, 가수 정도의 스타가 돼가지고 그 교훈이 대단하니까, 기적의 사람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막 와글와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튀어나와가지고 요청하는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황당합니다. 정당한 요구이지만은 그 정당한 요청 같아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반응하시고 대답합니다. 그의 반응에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이런 교훈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물리치라고 합니까? 탐심을. 예수님은 그 형에게서도 탐심을 보았지만 이 동생에게서도 탐심을 보았던 거예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이에요. 탐심 때문에 형은 동생의 몫을 가로챕니다. 형제 간의 사랑과 우애가 깨집니다. 동생은 어때요? 또 다른 탐심에 사로잡혀서, 형, 저 나쁜 놈, 마음에 분노와 울분이 가득 쌓여서 형제관계 다 깨집니다. 일가친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으로 모였지만 탐심이 들어가는 순간 일가친지 형제 소용없어요. 부모 자녀도 소용없어요. 바로 깨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탐심. 그래서 우리에게는 욕구의 조절, 욕망의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생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귀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툭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형한테 명해서 유산 내놓으라고 해주십시오. 관심은 오직 물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어요.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망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죠. 형도 동생도. 우리는 오늘날 가진 자를 향하여 못 가진 자들이 막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외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이때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어가 조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어떨 것 같습니까? 풍성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조에, 소유를 더 가진다고 해서 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요롭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으로 잘 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한 부자 농부에 대한 비유를 이어갑니다. 이 부자 농부는 농사 잘 지었어요.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헛간을 더 크게 짓고 그걸 보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실력 있고 뛰어난 기업의 경영자, CEO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할 만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장 시설을 더 확충하고 또 유망한 사업 분야에 재투자할 국리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다 대안을 찾습니다. 뛰어난 CEO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번 만큼 쓸 줄도 알고 또 인생을 엔조이, 즐길 줄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멋쟁입니다. 오늘날로 바라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이야 본받고 싶은, 부러워할 만한 복받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주님은 이 부자 농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뭐라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도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준비한 것, 너가 그동안 벌어놓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하고 주님이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유능한 실력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9절에 보면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부자가 자신의 영혼과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자기 영혼이 낙심해 있을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라,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이 부자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기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인정한 사람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니. 이 부자는 마치 자기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의 영혼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질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즐깁니까? 영혼의 필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은 전혀 다른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육체에 영을 집어넣으셨잖아요.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사랑,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그 영혼에게 영혼의 필요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내가 많은 물질을 쌓아놓았으니까 평안히 쉬고 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부자는 이 영혼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영혼을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삶은 전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질을 위해서, 오직 오늘날로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데만 올인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영혼의 탄식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부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여. 주님은 21절에서 이 부자 같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부자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거예요. 오직 자기,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도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영혼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물질과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의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전혀 다른 시각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는 너무도 소홀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홀로 있을 때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이 부자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죽음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는 후회가 막급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삶의 열매, 우리 신앙의 열매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삶의 열매, 우리 신앙의 열매, 특별히 우리 영혼의 열매는 얼마나 풍성한지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에게 어떤 대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그동안 전달해 왔습니까? 혹시 어리석은 부자처럼 열심히 세상 일을 하고 돈 벌고 아둥바둥 살다가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는 조금도 채워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은혜가 필요로 하는 영혼의 필요는 조금도 너무도 인색하고 다른 것에 너무 분주하고 바빴다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은 영혼이 그러한 여러분에 대해서 슬피 울며 탄식할까요? 아니면 영혼이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게을리 살고 대충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만은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향을 위하여, 그것이 영혼과 관계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되느냐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도 소홀했다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아니 바보처럼 이 부자처럼 착각하고 있죠. 마치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언젠가 그 가짜배기 행복이 깨어질 때가 옵니다. 만약 이 부자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요. 그러면 육체를 벗어버리잖아. 이 썩을 육체를. 육체를 벗어버리고 적나라한 옷 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부자는 과연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과 곤고함과 가련함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년 만년 자신의 심장은 튼튼하게 뛸 것이고 자신은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즐겁게 누리며 엔조이, 엔조이. 인조이가 아닙니다. 이때는 엔조이 하는 엔조이. 웃지도 않아요? 엔조이.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주인,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고 우리도 주님의 눈을 들여다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는 이런 고백할 것이 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도 가난한 삶을 살아온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느 집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치료받다가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집사님은 막상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믿노라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분주하게 애 키우고 이래저래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게 너무 없어요. 너무 가난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 자기 곁에서 병관하던 어머님에게 묻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병원비 제하고 남은 돈 얼마야? 얼마가 남았어. 그래, 엄마, 나 이제 퇴원시켜줘. 나 이제 준비됐어. 그리고 엄마 그 남은 돈에다가 돈을 좀 더 보태서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 내가 아무래도 이대로 하나님 만났다가는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이 집사님은 파나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만리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 원주민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후원을 해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선교사를 통해서 이 후원에 얽힌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아,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자신의 치료를 내려놓고 구원해줬다는 사실을 너무 크게 감동받아가지고 그 만리브 교회 이름을 수연교회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왜? 그 후원을 해주신 김수연 집사님, 그 집사님 너무 감사해서 그 이름을 자기들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이 집사님은 몇 개월 못 살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그 뒤로 3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를 더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김수연 집사님은 그 품에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세운 두 교회, 그 두 교회의 사진을 꼭 끌어안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천국으로 나아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열매들을, 우리 영혼의 열매들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쁘지요.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조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풍요로운 삶이 이 영혼에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면 세계를 인정하고 영혼을 인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아직도 물질에 소유를 더하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영혼에게 그동안 나의 삶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보내었는지, 그 메시지, 그 말에 대해서 내 영혼은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탄식할 것인지,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며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이 시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영혼을 가꾸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지요. 메말라 빠져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마르고 곤고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일을 번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침체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회개하고 다시금 영혼의 필요를 향하여 하나님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고 나의 남은 생에 이제는 영혼을 위하여 더 투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